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4주간에 걸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가 되는 것,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이번 주에는 용기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조 리그니 목사님이 그 용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용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이렇게 CG로 함께 설명하면서 또 책을 읽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딱 그 어떠한 주제에 대한 질문을 제가 가지고 책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졌던 질문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 없지 않을까?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하실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확인시켜 주시죠. 내가 내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전해주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하다, 강하라, 담대하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강하라는 것은 뭐냐면 단단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라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용기를 하면은 그렇죠. 내가 용기를 내네요. 내 마음을 강하게 해요. 그런데 이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서 막 쥐어짜놔가지고 막 두려운데 억지로 막 용기를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그 손길, 내가 믿는 하나님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운 것도 있고 또 의심도 되지만 지금까지 말씀대로 나를 책임져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용기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특별히 위협이 있냐는 거예요. 고난, 그냥 나 혼자 경험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를 보면 이제 원수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어떠한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위협이 있습니까? 조 리그니 이분이 얘기하는 것,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고난은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물이래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난을 선물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은혜다라는 것은 조금 그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하시니까 은혜일 수 있지. 그런데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것은 정말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라는 것조차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 은혜를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위협 또 고난에 대해서 고난과 연결지어서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우리 앞에 외적인 위협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어떤 위협이 고난이 환난이 당장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은 위협이다 이것은 고난이네 이것은 환난이네 할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은혜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 확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충성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충성이라는 그 단어가 원어가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도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용기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환경들이 있는데 그 환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용기는 무엇이냐면 뭐 용기 있는 사람, 담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뭐 TV 프로그램 보면은 어떤 사람은 벌레만 봐도 막 놀라는 화들짝 놀라는 사람이 있고 웬만한 사람은 쥐가 나와도 그 쥐를 죽은 거를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좀 예전에 놀이공원 같은 거 보면은 무서운 집이 있잖아요. 뭐 귀신 나온다고 집.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뭐 어떤 지명이 거기가 뭐 귀신이 나온다고 그러나 아주 그냥 음산한 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한번 방송에 나오니까 일부러 밤중에 이제 그것을 막 찾아다닌대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야.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뭐 그런 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기는 뭐 귀신 나오는데 가서도 하나도 안 놀라고 뭐 쥐를 봐도 하나도 안 놀라고 뭐 그게 아니에요.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정말 두려움을 느낄 때에 정말 내 마음에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두려움을 느끼는 과정 가운데에 더 큰 소망 더 크게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믿고 이겨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의 근원은 뭘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보좌를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금요예배마다 레위기를 묵상했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상도 있고 벌도 있는데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만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대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래서 5월 이후에는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을 한번 함께 묵상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큰 위협이고 두려운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가장 큰 위협은 해결되었지만 또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큰 위협과 비교해 본다면 작은 위협,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영벌과 비교해 본다면 작은 것들인 조그만한 위협들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작은 위협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검증되는 거예요. 믿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담대하라 이 명령은 뭐냐면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용기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용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또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용기를 가진다, 또 용기 있는 삶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두 가지의 시선을 가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위협이 하나도 없다,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한 위협, 고난,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보아야 할 것은 그 위협보다 더 큰 능력, 그 위협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자그마한 위협들, 아니 우리에게는 큰 것일 수 있지만 그 위협들은 이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이고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밤에 항해를 합니다.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폭풍우가 들이닥치면, 이 파도가 들이닥치면 그 큰 배가 힘을 못 씁니다. 막 밀려가는 거예요. 항해사가 그 눈앞에 있는 파도만을 본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막 롤링한다고 그러잖아요. 배가 팍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 큰 배가. 그 떨어질 때 그 두려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폭풍우가 치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등대가 있어요. 등대는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소리를 줘요. 뚜뚜.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등대빛이 딱 보여요. 그러면 항해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등대빛을 딱 보는 순간, 아, 항구가 어느 쪽이구나,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위성이 아무리 발달하고 막 그랬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등대를 딱 보는 순간 그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대 불빛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제 배를 몰아갑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힘들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진짜 가치 있는 것,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당해봐라, 힘들어봐라,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그 거친 파도를 이겨내면서 항해사가 아주 큰 배를 모는 그 항해사, 나중에 선장이 되겠죠. 경험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큰 배를 몰아본 경험, 큰 파도를 이겨낸 경험, 큰 파도를 뚫고 나온 그 경험이 큰 배를, 많은 사람을 맡길 수 있는 신뢰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뽑을 때 경력자를 뽑는 이유가 뭡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인데 어떤 분이 직원도 없고, 그러니까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그 비즈니스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왜 많은 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큰 돈인데 그 큰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이 그냥 다 하면 될 건데 왜 이걸 삽니까?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노하우 다 그러더라고요. 이 회사가 작지만 이미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이 회사라는 그 이름이 주는 신뢰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내가 내 이름을 대면 거래하는 사람들이 나를 믿지는 않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때문에 나를 믿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성도들 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면 압도되는 게 있어요. 만만하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과 함께 우러나오는 존경심,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러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환란이, 위협이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낸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용기 있다는 것이 고통을 참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고통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선으로, 최고로 좋은 것으로 여기며 붙잡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 한 연합장로교회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 마음속에도 여기 성전에 사람이 꽉 찼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와가지고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맨날 싸워요. 여러분 이미 이민교회에서 경험하지 않았어요? 말은 번들해요. 정의를 얘기하고 뭐 공의를 얘기하고 뭐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자기 자존심이고, 죄송합니다, 자기 잘난 척이고 막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좀 뭐 해결해 보려고 바꿔보려고 막 노력하지만 결국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좀 고집이 세지만 정말 내가 솔직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고집 센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면서 다들 정말 자기 듣기에 좋은 것만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교만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말을 함부로 합니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고통,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무조건 그 다 포기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지옥 가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너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맞는 말이에요. 누가 지옥 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참고 인내하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용기의 반대말이 뭐예요? 비겁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을까? 또 동시에 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함께 모여있는데 용기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함께 모여가지고 비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두려움도 용기도 비겁함도 담대함도 전염이 됩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과 싸우게 되잖아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바로 출애굽기 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하지 못해서 한마디로 이제 완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 약혼은 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도 돌아가라고 하냐면은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도 돌아가게 해요. 아니,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전쟁하려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난 마음이 약합니다. 난 두렵습니다. 난 돌아갈게요. 라고 하면 돌아가라고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 두려움이, 이 비겁함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가 성경 공부로 모여서 선교회로 모여서 무슨 말을 하냐? 되게 중요해요. 총남선교회, 총녀선교회, 안수집사회, 각 선교회로 모여서 말씀으로 만나요로 모여서 구역으로 모여서 여러분 우리 무슨 얘기합니까? 용기를 주는 격려하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비겁하게 만드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까? 이 비겁함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용기도 전염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의 선생이, 자기의 목사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겁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도자에게, 리더에게 고통은, 고난은, 환난은 이런 의미에서 두려움이에요. 아, 이거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리더가 진실로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용기예요. 나의, 여러분의 이 고난이, 때로는 이 고난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담대하게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당장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역을 마무리했을 때에, 사역을 마무리한 후에 그곳에 무엇이 남아있냐는 거예요. 요즘 한 UC,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에서 기독교 역사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한국하고 연결된. 근데 그분이 계속 그 선교사님들을, 그 사진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근데 그분이 보여주신 선교사님들을 보면 길게 산 분이 별로 없어요. 한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딸만 넷, 그 다음에 와이프를 남겨놓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풍토병으로 전도하러 갔다가 풍토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광주, 목포를 중심으로 사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분이 죽으면
이분이 죽었기 때문에 이 선교지를 감당할 사람이 없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이분을 데려가셨습니까? 그러한 그 선교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하지만 나타난 결과는, 지난 결과는 그분의 그 희생이, 그분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더욱더 남아있는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위를 위해서 협력한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남자와 여자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을 보면 남성에게 요구되는 용기가 있고 여성에게 요구되는 용기가 있어요. 요즘 뭐 군대를 가면은 전투병과에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평등하다는 것이 체력적으로 분명히 다른 남자에게 여자에게 특별히 똑같은 것을 요구한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으로 기본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남성들을 중심으로 써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결국 남성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남성들이 책임져야 될 것은 고아와 과부와 가정이에요. 그 나라를 책임지는 거예요. 용기 있게 담대함으로 나가 싸우는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외부의 적을 향해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정서가 어디에 있냐면,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아프리카 마사이 선조지를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뭐하나?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모든 일을 다 여자가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지키는 것은 누구냐? 남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용기예요. 남성적인 용기입니다. 그러면은 여성의 용기는 뭔가요? 남성이 나가 싸울 수 있게 그 가정을 지켜내는, 그 가정을 딱 붙들어주는 그러한 용기예요. 의연함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이건 여인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을 통해서 그 집이 구원받고 그 집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서 막 싸우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비가일과 같이. 아비가일이 누군가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아비가일과 같은 거예요. 외부의 위협이 있어도 남편이, 남자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게, 내가 지켜야 될 것, 이 가정을 내가 지켜야지, 우리 집을 내가 지켜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인의 용기인데, 이 여인의 용기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분노했을 때에 아비가일은 그 다윗의 분노에 휩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떠한 믿음 안에서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누구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바자회 하잖아요. 열심히 선교 갈 때 보면은 항상 우리 바자회를 통해서
어느새부터 하루에 하면은 너무 좀 복잡하니까 두 번으로 나눠서 하자고 그러고 또 그냥 수시로 이렇게 미리 합니다. 이거 다 누구분들이에요? 우리 여성 성도분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이렇게 선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보이지 않는 강한 힘이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뭐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몇 분 안 되고 대부분은 다 여자분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초를 다지는 또 여성의 용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밸런스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용기 있는 믿음의 교회, 또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용기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굽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나갔을 때에 있는 그 부활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참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결국 그 말이 너 혼자 버텨, 너 혼자 한번 해봐, 결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분노가 있지만, 참 제일 목사인 저도 힘든 게 뭐냐면 서운함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 이 생각한 것보다 이 서운하면은 그 삐치는 것이 상당히 오래 가요. 근데 그 서운함을 내가 주었다는 것을 알 때는 좋은데, 서운함을 내가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를 때는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 개인적으로 뭐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잘 보살펴야 되겠지만, 그래서 목사가 진짜 똑바로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에게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책임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또 세워주신, 또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삶, 거룩한 삶, 복된 삶을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